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 5일 발생한 우크라이나 드니프로강의 수력발전댐 파괴를 놓고 책임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러시아 점령군이 우크라이나 땅에서 가장 큰 생태학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적어도 수만 명의 주민들이 홍수 위험 지역에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어제 남부 헤르손주 노바카우오카시에 있는 카우오카 댐이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헤르손 지역 주지사는 홍수 위험에 노출된 주민 1만 6천 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댐 파괴가 우크라이나 측의 고의적인 사보타주 행위라며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가 댐에서 공급받는 담수를 차단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현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어제 러시아군이 사흘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사흘간 여러 전선에서 오랫동안 공헌했던 공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러시아군이 3,700명의 우크라이나 군병사를 죽이거나 다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 시도는 좌절됐고 적군은 저지됐다며 적군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 사상자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분명치 않은 가운데 쇼이구 장관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이번 사안에 정통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수주 안에 중국을 방문하기 위한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이 이뤄질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장래 양국 간 고위급 방문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일본 NHK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지난 1일 시작된 이번 합동훈련은 필리핀 북부 루손섬 앞바다에서 진행 중이며 6척의 순찰선이 동원됐습니다. 훈련에는 수상한 선박 발견 시 대응책과 해적에 납포된 선박 구조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훈련에 앞서 필리핀은 지난 4월 중국 해안경비대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자국 순찰선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험하게 접근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90%를 자국 영해로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세우는 등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자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9명에 대한 추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핀란드 대통령실은 어제 성명을 통해 해당 외교관들이 첩보 활동에 개입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그들의 행동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무하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회동했다고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동에서 국제 이슬람 테러 조직인 IS 격퇴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주최한 사우디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산림 벌채 방지와 통제를 위한 행동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5일 발표한 이 행동 계획은 불법적인 아마존 환경 범죄에 대응해 법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이날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산림벌채를 통제하는 데 있어 브라질의 국제적 지도력을 재개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캐나다가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앨버타, 서스케처원 등 서부 지역부터 인구가 밀집된 온타리오, 퀘벡에 이르는 동부까지 캐나다 전역이 산불 지역입니다. 본래도 5월에서 9월까지가 캐나다에서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이긴 한데요. 올 들어 지금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2,200여 건의 산불이 일어났고 지난 4일을 기준으로 무려 410건의 산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최악의 상황입니다. 캐나다는 이례적인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더 건조하고 따뜻했던 봄 날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에 탄 지역이요. 북한 면적의 4분의 1보다 더 큰 330만 헥타르 이상인데 최근 10년 평균보다 12배가 더 큰 규모랍니다. 산불로 대피를 해야 했던 인구 10만 명에 또 이로 인한 재산 피해가 있죠. 불편 등의 상황이 앞으로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산불 지역에 군대를 투입했습니다. 산불의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프랑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천여 명의 소방인력도 지원했습니다. 물과 난연제를 뿌리는 항공방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효과적인 힘이 될 하늘의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If your bank offers Zelle, go to their website or mobile app and enroll your email or US mobile number.
오늘의 미국 경제 이야기는 미국의 디지털 송금 결제 산업입니다.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생활 속 경제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죠.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7일 수요일이고요. 아침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8일 목요일 북한,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날입니다. 새벽에 평안도와 황해도를 시작해서 비가 내리고요. 오전 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요. 밤사이 남부 지역으로 강한 비, 돌풍 동반한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 밤까지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80mm입니다. 평안도와 함남 북부 지역의 비의 양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사이고요. 낮 최고는 14도에서 25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다가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2m까지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서해는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리겠고요. 앞바다 물결 0.5에서 2m, 먼바다는 2.5m까지 역시 오후에 물결이 높아집니다. 주요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3도입니다. 신의주 18도에서 24도, 개성 17도에서 24도, 함흥도 17도에서 24도 사이입니다. 원산 19도에서 25도, 청진은 16도에서 21도 사이, 끝으로 해산은 12도에서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크라이나 카우카 댐이 무너져서 곳곳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우크라이나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댐 피해 상황이 전해지고 있군요.
네, 6일 우크라이나 남부 이 헤르손주에 있는 카우카 댐이 일부 붕괴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드니프로강 하류 지역 곳곳이 어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올라오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가옥수 전체가 급류에 떠밀려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당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지역에 있는 약 40개 마을이 완전 또는 부분 침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 당국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당국은 전날부터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할 걸 강력하게 권고했는데요. 그래도 집을 떠나지 않고 버티려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이 범람하고 급류가 발생하자 약 16,000명이 결국 강제 대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동물원도 침수돼서 안에 있던 동물들이 모두 다 죽었다고 직원들이 전했습니다.
예. 자, 카우카 댐이 그 러시아가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하죠?
네, 카우카 댐은 지난해 개전 초반부터 러시아군이 장악해서 지금까지 러시아 관할 아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강줄기인 드니프로 강을 따라서 6개 댐이 있는데요. 이 카우카 댐은 가장 하류에 있습니다. 카우카 댐의 저수량은 18세제곱킬로미터로 미국 그레이트 솔트호에 맞먹고요. 한국 충주호의 약 7배 규모라고 합니다.
예. 댐이 붕괴하면서 뭐 당장 먹는 물 문제부터 심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카우카 댐 붕괴로 수십만 명이 당장 식수를 구할 수 없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뿐만 아니라 이 카우카 댐의 저수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남부 일대 관계 농업의 주요 동력이었는데요. 이번에 댐이 붕괴되면서 저수돼 있던 강물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농경지 관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농업에도 차질이 생기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이지만 이번 전쟁으로 이미 큰 피해를 보고 있고요. 이래 인해서 세계 곡물 시장도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카우카 댐까지 붕괴하면서 농업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은 이 댐에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자포리자 원전은 그동안 이 댐의 물을 냉각수로 사용해 왔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해 3월에 러시아군에 점령된 이래 6개 원자로 가동은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원자로의 냉각을 위해서는 전력과 냉각수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냉각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핵 안전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간 이 필수 냉각수 시스템에 냉각수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 이른바 멜트다운, 노심 용융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7일 그동안 이용했던 공급 라인을 통해서 며칠 동안은 냉각수 공급이 지속될 걸로 보이고 또 다른 대체 공급원들도 있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냉각수 공급이 충분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자포리자를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댐 붕괴 사고에 대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여전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 야간 화상연설에서 전 세계가 러시아의 이번 점쟁 범죄에 관해서 알게 될 거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량 댐 공격을 러시아의 대량 환경 파괴 폭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이 대반격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사보타주, 고의적인 파괴 행위를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번 댐 붕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6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이 댐 폭파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 폭발이 의도적으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한편으로 이번 댐 파괴가 우크라이나 대반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에 그럴 가능성을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쪽의 반응도 볼까요?
네,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에 러시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카우카댐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민간 기반 시설 파괴는 전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잔인 무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금 방문 중이죠?
네, 맞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6일부터 8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은 6일 저녁 늦게 사우디에 도착했고요. 7일 사우디의 휴양지인 제다에서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했습니다.
예,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불리죠?
네, 맞습니다. 살만 국왕의 아들로 지금 사우디의 외교, 경제 등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왕세자는 지난 2018년 터키에서 발생한 사우디 반체제 인사 자말 카쇼기 씨 피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또 사우디의 인권 상황이 문제가 되면서 한동안 미국과 사우디 관계가 껄끄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양국 간에 다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미국 정부의 최고위 관리들이 한 달 간격으로 잇따라 사우디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사우디 방문에 앞서서 지난달에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사우디를 찾아서 모하마드 왕세자와 회담했었습니다. 또 그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다에서 열린 걸프협력기구 참석차 사우디를 찾은 바 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회담은 약 1시간 40분에 걸쳐서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국무부가 6일 매튜 밀러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보도문을 내놨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BISIS 장관급 회의를 주최한 사우디 정부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하고 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공동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네, 자 DISIS 회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여기서 ISIS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를 말하는데요. DISIS 회의는 8일 사우디와 미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테러 국제회의입니다. 약 80개국 장관이 참석해서 IS 격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과 모하마드 왕세자 간에 또 어떤 이야기가 논의됐습니까?
네, 국무부 보도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또 예멘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중동과 그 너머의 안정, 안보, 번영을 진전시키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양자회담에서 혹시 사우디의 인권 문제도 거론이 됐을까요?
네,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들은 블링컨 장관이 인권에 관해서 일반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전했는데요. 밀러 대변인은 이 보도문에서 블링컨 장관이 양국 관계가 인권에 대한 진전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블링컨 장관이 최근 수단 분쟁 사태와 관련해서 사우디 정부가 수백 명의 미국 시민들을 대피하는 것에 도움을 준 것, 또 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인 협상에 지속적으로 협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모하마드 왕세자는 또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은행 월드뱅크가 그 수정한 경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네요.
네, 세계은행이 6일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1%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세계은행은 1월 보고서에서는 이를 1.7%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올려잡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미국, 중국, 그리고 여타 주요 경제들이 애초 전망보다 더 회복력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의 방점은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고 올 하반기부터 둔화해서 내년에도 계속 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지만 뭐 결국은 우울한 전망을 내놓은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 전망치가 작년 성장률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의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요. 지난 1월 전망치는 2.7%였습니다. 보고서는 관련해서 사업과 주거 투자를 줄이는 중앙은행 통화 긴축, 또 더 제한적인 신용 조건에 뒤늦은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네. 중앙은행 긴축이라든지 뭐 제한적인 신용 조건, 이런 거는 금리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기준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결국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이거나 지출을 억제한다는 즉 긴축의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신용 조건,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조건도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있죠.
네, 코로나 대유행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발한 공급망 교란 탓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는데요.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나라가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세계은행은 금리 인상이 소비지출과 기업의 투자를 줄이고 재정체제 안정성을 위협하면서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빚이 많은 저소득 국가가 금리 인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지역별로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미국은 지난 1월에 0.5% 성장해서 이번에는 1.1%로 상향됐습니다. 중국도 1월에는 4.3%였는데요. 5.6%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으로 3%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2024년에 가면 미국은 0.8%, 중국 경제는 4.6% 성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유럽 쪽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은 지난 1월에 0% 성장해서 이번에는 0.4% 성장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내년에는 이 성장률이 살짝 깎일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세계은행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내년까지 많은 나라가 중앙은행이 정한 목표치를 넘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일부 연방의원이 코로나 백신 특허권 면제 확대는 미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미 국가 합동회의를 개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내년에 대선에 도전하는 공화당 후보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6일 뉴햄피어주 세인트 앤셀름 대학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올랐습니다. 전날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서류를 제출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7일 대선 출마 영상을 공개하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이처럼 공화당 경선이 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 뭐라고 하면서 대선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을까요?
예,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이날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이제 대선 경쟁자로 맞붙게 됐는데요.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다른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본인은 그럴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정면 공격에 나서겠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영국 소설 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인 볼드모트에 비유하며
네.
외롭고 자기 소비적이며 이기적인 거울 돼지는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어 거울 속 모습에만 집착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잘못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 늘 다른 무언가와 누군가를 찾지만 잘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한 공은 모두 자신에게 돌리려는 사람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를 더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등을 돌리게 하면서 우리를 작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인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크리스티 전 주지사의 주 공격 대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반대쪽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같은 결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어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을 수십 년간 알고 지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80세 고령인 점을 언급하며 예전에 내가 알던 그가 아니다. 그는 이제 깊이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상당히 저돌적인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 공화당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예, 60세인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1962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났고요. 지난 2002년부터 6년간 뉴저지주 연방검사를 지낸 후 2010년에 주지사에 올랐습니다.
네.
이후 2018년까지 연임했는데요.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한때 공화당 유력 대권 후보로 부상했지만 이른바 브릿지 게이트 논란에 연루되면서 인기가 주춤해졌습니다.
브릿지 게이트가 뭔가요?
예, 지난 2013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뉴욕 시내와 뉴저지주 포트리를 연결하는 다리의 진입로가 폐쇄돼서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지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당 소속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에게 보복하기 위해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고의로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뭐 자신은 몰랐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죠.
네. 자,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이렇게 대권에 도전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지난 2016년에도 공화당 경선에 출마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뉴햄피어 프라이머리에서 낮은 성적을 기록한 뒤 중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자, 경선 레이스를 중단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고요.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후보 지위로 나오게 된 건데 왜 사이가 틀어진 겁니까?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자 등을 돌렸습니다. 자, 그리고 경선 경쟁자로 나선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트럼프 저격수로 나선 겁니다.
예. 뭐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를 넘나드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제외하곤 대부분 후보가 한 자릿수 지지율을 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따르면 6일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평균 53%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22%,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4.4%, 펜스 전 부통령이 3.8%, 그리고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지지율이 1%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로 보면 앞으로 경선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언론들은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공화당 경선에서 사실 승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2016년 공화당 경선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네.
당시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난립해 반 트럼프 유권자들의 표를 분열시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7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예, 펜스 전 부통령은 출마 영상에서 지구상 가장 위대한 국가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다른 시대는 다른 리더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주 부통령은 7일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출정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한 국제 규정에 미국의 연방의원들이 지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의원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특허 면제 확대는 미국의 혁신을 위태롭게 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6일 발의했습니다. 하원에서는 하원 법사위원회의 법원 인터넷 지식재산에 관한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데럴 아이사 의원이 법안을 내놓았고요. 상원에서는 역시 공화당 소속인 마샤 블랙번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자, 의회에서 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보고할까요?
예, 이 세계무역기구 WTO는 지난해 전례 없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초래한 코로나 감염증과 향후 팬데믹에 대한 WTO 차원의 대응 발언을 마련하면서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영어로 TRIPS, TRIPS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자, 이 협정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코로나 백신 특허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백신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네.
미국은 코로나 백신 지지 재산권 면제 합의를 적극 지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예, 작년 6월에 시행에 들어간 해당 합의를 WTO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보인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백신에 한정돼 있지만 치료와 진단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걸 고려 중인 건데요.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확대가 미국 제약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이 특허권 면제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금 나선 겁니까?
맞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트립스 면제 확대는 코비드19와 관련해 우리가 보았던 최상의 혁신과 기록적이고 빠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을 돕는 것에 대한 위험성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미국에서 누리는 혁신에 가해질 위험성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아이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WTO 협정과 관련한 협상에 참여하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
지난 1995년부터 트립스는 WTO 회원들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되 각국의 고유한 법 제도와 관행 내에서 적절한 이행 방법을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보면 다 공화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해당 사안이 이게 당파적으로 갈리는 사안인가요?
민주당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아이사 의원과 같은 소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행크 존슨 의원은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에 막기 위해 면제가 필요했다고 말하면서도 트립스 면제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일축하지 않는다며 특히 중국 정부가 미국 기술에 접근하고 이 기술을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면제권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이 트립스 면제를 지시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었습니다.
네. 자, 법안 통과 전망 어떻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의원이 법안을 지지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의회에서 행정부의 협상 면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진전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약 관련 소식인데요. 워싱턴에서 마약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고요?
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 3개국가 연합회의가 6일 백악관에서 열렸습니다. 늘어나는 합성 또는 불법 약물 유포로 인한 피해에 이 세 나라가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의인데요.
네.
이날 회의에는 각국 공중보건 관리들이 참여해 불법 약물 사용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펜타닐과 같은 중독성이 큰 합성 약물 과다 복용 문제 해결을 위해 다면적인 접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백악관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예, 백악관 마약통제정책국의 라울 굽타 국장은 최근 몇 년 새 국제 그리고 영내의 약물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모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굽타 국장은 그러면서 합성 약물이 전 세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집단 대응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또 자료 수집이 약물 중독으로 인한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물 과다 복용 문제를 국가 차원이 아닌 국제적인 차원에서 협력해 다루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 미국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만 9천 명이 넘습니다.
예.
이 가운데 3분의 2가 펜타닐 등 합성 약물에 따른 사망이죠.
예, 약물 과다 복용 문제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펜타닐이라는 거죠?
예, 펜타닐은 쉽게 말해서 진통제 일종인데요. 자, 약물이 신체에 들어가서 뇌에 작용해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발생시킵니다.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의 흥분을 전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흔히 행복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네.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도파민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약물을 통해서 이 도파민이 인위적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네.
주로 말기 암 환자와 같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고통을 잊기 위한 처방약으로 이제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요즘은 불법으로 제조된 약이 시중에서 대량 유통되면서 많은 사망자를 낳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가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 100배나 더 강력합니다.
예.
그리고 치사량도 엄청 적습니다. 0.002g이 치사량인데요.
예.
뾰족하게 깎은 연필심 끝에 올린 양으로도 사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최근에는 또 특히 젊은 층의 사용량이 많은데 이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펜타닐이 판매되면서 미국 사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실정이죠.
네, 자, 미국이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공급망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관련 인물과 단체의 제재를 가는 겁니다.
네.
최근 재무부는 이 지난달 펜타닐 등 불법 약물 생산과 관련된 중국과 멕시코 개인 9명, 단체 8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자, 그러면서 미국 전역의 펜타닐 중독과 사망자 급증을 부채질하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약물 과다 복용 시 반대작용, 그러니까 해독작용을 도와주는 날록손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약사와의 만남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은 석이나 최고 관리 책임자 등 하원 내 주요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회 활동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리들 외에 원 운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하원 내 각 정당 지도부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하원 정당 지도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With great confidence in our caucus, I will not seek re-election to Democratic leadership in the next Congress.
지난해 중간 선거 결과 소수당이 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은 차기 의회에서 당 지도부직위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이 언급한 직위는 소수당 대표였습니다.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상원과 별도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는 보통 새 회기가 시작할 때 의원총회에서 뽑습니다. 의장을 제외하고 하원 지도부 정점에는 다수당 대표와 소수당 대표가 있습니다. 다수당 대표는 하원 내 서열 2위로 본회의 일상 업무를 관리합니다. 두 당 대표는 다른 선출된 지도자들과 협력해 입법에 관한 당 합의를 구축하고 관리하며 의원총회와 함께 당 정책 의제와 메시지 그리고 전략을 만듭니다. 118대 의회 하원 다수당 대표는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의원이며 소수당 대표는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의원입니다. 다음 각 당 대표 밑에는 원내 총무가 있습니다. 원내 총무는 동료 의원들 도움을 받아 표를 세는 임무를 맡습니다. 또 법안에 대한 당 결정을 지지하도록 자당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118대 의회 하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톰 에머 공화당 의원이며 민주당 원내 총무는 캐서린 클라크 의원입니다.
House Republicans just concluded a very productive and respectful conference meeting. Members from all across the conference shared.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에는 또 다른 직위로 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이 있습니다. 의원총회는 당의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주된 수단으로 의원총회 의장은 총회 사무실과 직원들 일일 업무를 관리합니다. 현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은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 그리고 민주당 의원총회 의장은 피트 아길라 의원입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에는 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전국 공화당 의회 위원회 NRCC 의장이 있습니다. 공화당 정책위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를 고안 개발 집행하는 지도자들과 위원회 위원장들을 보좌합니다. NRCC 의장은 세금 지원을 받지 않고 의회 단지에 있지 않은 하원 공화당 정치위원회를 관장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의회 선거운동위원회 의장이 이 NRCC 의장과 같은 일을 합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하원 정당 지도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혹시 지갑이 얇아졌다라는 표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이 줄었다. 다시 말해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말이고요. 경제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디지털 결제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디지털 송금 결제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현금 사용률 떨어지는 미국.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말 꽤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들 현금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지난 2015년 조사 대상 가운데 구매 활동에서 현금을 전혀 쓰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24%였는데 이것이 지난 2022년에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현재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은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소득자일수록 현금을 쓰지 않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2015년엔 연봉이 10만 달러 이상 되는 소득층에선 현금을 쓰지 않는 비율이 36%였는데요. 2022년에는 약 60%로 늘었습니다. 소득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는 지난 2022년 이 비율이 4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에서 점차 현금 사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 인출기 개수인데요. 지난 2019년 미국 전역에 있는 현금 인출기 수가 47만 개에 달했는데 2022년 말에는 이 수가 45만 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폭스뉴스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사람들이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을 꺼리게 됐고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습니다. 자, 현금 사용이 줄었다는 것이 경제 활동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금 말고 어떤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걸까요? 답은 디지털입니다. 현금을 실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다시 말해 전산 정보를 이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디지털로 관리되는 자산. 먼저 돈이 오가는 전통적인 방식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해서 번 소득을 은행에 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때 은행에 넣어둔 돈을 꺼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거나 아니면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현금이 흐르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이 이런 모습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예전엔 내 손에 현금이 쥐어졌고 이 현금을 은행에 가서 넣어뒀다면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손에 현금을 쥐지 않아도 바로 은행에 내 자산이 전자기록으로 저장됩니다. 지난 1980년대 제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매월 월급 봉투를 받아왔고 그걸 어머니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저와 동생이 아버지가 월급 봉투와 함께 들고 온 치킨을 받고 기뻐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이제 손에 직접 쥐어지는 월급 봉투는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바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임금과 휴가, 보험 등 일과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사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8시간 5일 동안 일한 2주치 임금이 얼마고 또 세금과 보험료는 얼마나 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이 은행 스마트폰 앱에 들어가 보니까 돈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나오는데요. 30년 전, 40년 전 이 월급 봉투를 보고 웃던 모습이 이제는 월급날 스마트폰을 보고 웃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디지털 송금과 결제. 지금부터는 현재 미국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디지털 송금 그리고 이 디지털 결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송금이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낼 때 직접 현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금융 전산망에서 개인 금융 기록을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수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이런 디지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체로는 페이팔과 벤모, 젤, 그리고 캐시앱 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씩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디지털 방식으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젤이 디지털 송금 서비스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볼까요?
If your bank offers Zelle, go to their website or mobile app and enroll your email or U.S. mobile number.
본인 이메일 주소나 미국 내 휴대전화번호로 등록하기만 하면 은행 앱을 통해서 쉽게 송금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보낸 돈이 며칠이 아닌 몇 분 만에 은행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걸 실생활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겠습니다. 가령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각각 다른 주에 있는 대학에 간 동창 5명이 스승의 날 선물로 고등학교 은사님께 멋진 넥타이를 보내려 한다고 해볼게요. 한 명이 대표로 온라인으로 200달러짜리 고급 넥타이를 사서 선생님 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5명이 200달러 하는 넥타이를 샀으니까 친구 가운데 4명이 넥타이를 산 친구에게 40달러씩 돈을 줘야 하는데 모두 다른 주에 있어서 돈을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디지털 송금으로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송금 앱을 켜고 친구 계정을 선택해 보낼 금액을 입력한 뒤 이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도 디지털 송금 서비스는 편리한데요. 버지니아주에서 반찬 사업을 하는 신웅식 씨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보라든지 젤 같은 걸로 결제하는 장점은 가령 현금이나 수표로 받으면 별도로 입금을 해야 하지만 이건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계좌에 돈이 들어오니까 편하고 입금했다는 말이 없어도 자동으로 알림이 떠서 누가 언제 얼마 보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디지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할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송금 서비스 이용률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 이용률이 높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흔히 Z세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대에선 일주일에 2번 이상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64%에 달합니다. 반면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이 비율이 35%로 거의 2배 가까이 났습니다. 자, 이번엔 디지털 결제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지털 지갑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의 정보를 미리 스마트폰에 입력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폰을 지갑처럼 쓴다는 얘기죠. 자,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에서는 이를 애플페이라고 하고 구글이 만든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이걸 구글페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시내에 있는 한 제과점에 왔습니다. 원하는 빵을 지금 다 골랐고요.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지갑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거는 스마트폰밖에 없는데요. 자, 어떻게 결제하는지 볼까요?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자 단 1초 만에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정말 빠르고 간편하네요.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이 바로 이렇게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커지는 디지털 결제의 활용, 그리고 과제. 디지털 결제가 활발해지면서 그 활용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근래 들어 가상화폐나 주식 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측 설명입니다.
Because we do believe that digital currencies will be a fundamental driver in the evolution toward a more inclusive financial system.
디지털 화폐가 더욱 포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향한 진화에서 근본적인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해결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기기에 기능이 집중되는 만큼 스마트폰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고요. 또 돈을 보낼 사람이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면 이건 이 본인의 책임일 만큼 스스로 결제나 송금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디지털 송금, 결제 산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슬아슬하다라는 표현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finish the project for tomorrow's presentation?
Almost.
That's cutting it close. The deadline is tomorrow morning. We sh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It's been a hectic week. I lost track of time.
Well, let's hope it's good enough to impress our boss.
I really hope so. We put in a lot of effort despite the time crunch.
Okay, so now you're finished?
Yes, done. I don't want to be in this nail-biting situation again.
Well, let's be more disciplined and avoid cutting it close.
Definitely. No more last-minute rushes. 내일 설명회를 앞두고 아슬아슬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슬아슬하다.
That's cutting it close. Let's be more disciplined and avoid cutting it close.
자기 통제를 더 잘하고 avoid, 피하자, cut it close. 아슬아슬하게 어떤 것을 끝내는 걸.
We'll be cutting it close, but we can finish by tomorrow morning.
아슬아슬하지만 내일 아침에는 끝낼 수 있어요. 아슬아슬하네요.
That's cutting it clos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project for tomorrow's presentation?
Almost.
That's cutting it close. The deadline is tomorrow morning. We sh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It's been a hectic week. I lost track of time.
Let's hope it's good enough to impress our boss.
I really hope so. We put in a lot of effort, despite the time crunch.
Okay, so are you finished now?
Yes, done. I don't want to be in this nail-biting situation again.
Let's be more disciplined and avoid cutting it close.
Definitely. No more last-minute rushe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project for tomorrow's presentation?
내일 프레젠테이션 설명회 준비 마쳤나요?
Almost.
거의요.
That's cutting it close.
아슬아슬하네요.
The deadline is tomorrow morning.
마감일이 내일 아침이에요.
We sh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우리는 일찍 끝냈었어야 했어요. Should have 과거분사 뭐뭐 했어야 했다.
It's been hectic.
정신없이 바빴어요.
It's been a hectic week.
정신없이 바쁜 한 주였어요.
It's been a busy week.
바쁜 한 주였습니다. Busy보다 더 바쁘다, hectic. 정신없이 바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lost track of time.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너무 바빠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시간을 추적하지 못할 때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I lost track of time. Let's hope
잘 되길 바랍시다.
It's good enough to impress our boss.
우리가 우리의 상사를 impress, 감명시키기 충분할 만큼 잘했길.
Let's hope it's good enough to impress our boss. We put in a lot of effort despite the time crunch.
우리는
put in a lot of effort.
많은 노력을 쏟았어요.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time crunch
빡빡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I don't want to be in this nail-biting situation again.
나는 nail-biting 상황에 다시 놓이고 싶지 않아요. 손톱 물어뜯는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조마조마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죠. 조마조마한 상황. 아슬아슬하네요.
That's cutting it clos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finish the project for tomorrow's presentation?
Almost.
That's cutting it close. The deadline is tomorrow morning. We should have finished it earlier.
It's been a hectic week. I lost track of time.
Well, let's hope it's good enough to impress our boss.
I really hope so. We put in a lot of effort despite the time crunch.
Okay, so now are you finished?
Yes, done. I don't want to be in this nail-biting situation again.
Let's be more disciplined and avoid cutting it close.
Definitely. No more last-minute rushes. Everyday English, 교회 매일 영어, 오늘은
That's cutting it close.
아슬아슬하네요.
Nail-biting situation.
조마조마한 상황.
That was cutting it close.
아슬아슬했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